6.21운동 100주년인 오늘 전국 곳곳 물론 일본에서도 100년 전처럼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주년 기념사에서 친일은 반성하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하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배경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상반된 주장을 폈습니다. 북한은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닌 민생과 관련된 일부만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영변 핵시설을 놓고도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됐는지 분명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석과 총리, 국회의장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곧 만찬도 이어갑니다. 내일은 베트남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열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자체 집계한 결과 대학연계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한유총 측이 밝힌 2천여 곳이 아닌 164곳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개학을 연계하는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올해부터는 긴급 돌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난동을 부린 한국인 승객 때문에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다시 하와이로 돌아갔습니다. 불안감 속에 회항한 다른 승객들은 예정보다 9시간 늦게 출발하는 불편도 겪어야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100년 전 오늘 전국 각지에서 한 목소리로 이 여섯 글자를 외쳤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외침이 들불처럼 이어졌고 전국적인 만세 행렬을 불렀습니다.
그날의 외침을 이어가듯 3.1운동 100주년인 오늘 우리나라 곳곳에서 그리고 일본의 도쿄에서도 만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백민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100주년의 주인공은 만세 소리와 태극기였습니다.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된 걸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가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하늘 한복판에는 태극 무늬가 수놓아졌습니다. 광화문에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꽃다운 나이로 숨진 유관순 열사가 100년 만에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증 고 유관순.
한 사람의 함성이 민족 전체의 목소리로 바뀌던 순간도 재현됐습니다.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독립선언서를 읽어보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일본 순사들의 총포 앞에서도 용기를 내 만세를 외칩니다.
민족의 자존과 자립을 위해 투쟁할 것이오.
대한독립 만세!
광주, 대구, 춘천 등에서도 5천여 명이 만세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선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을 기리며 조천 만세 언덕에 올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외친 천안에선 지난밤 횃불 행렬에 이어 오늘도 만세 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만세를 외치고 흰 저고리와 까만 바지, 치마를 입고 산을 올라 태극기를 흔듭니다. 100년 전 눈물과 아픔의 함성이 오늘은 고마움과 기쁨에 가득 찬 함성으로 바뀌어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100년 만에 울려 퍼진 만세 소리와 함께 오늘 정오에는 전국 곳곳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에서 다 같이 타종 행사를 진행하며 뜨거웠던 3.1운동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이곳저곳에서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 오늘을 생각하며 7개 종단이 함께한 타종식. 그때 그날을 떠올리며 독립선언서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당시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돌아보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외면했던 과거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일제의 침략전쟁에 참여할 것과 신사 참배를 본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며 반성합니다.
종교 간 경계를 넘어 나라 지키기에 한뜻을 모았던 그날처럼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같이 울린 종소리엔 3.1절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열자는 다짐이 실렸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지만 완곡한 어법으로 올바른 역사인식과 성의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친일 잔재 청산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말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관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삼아라는 표현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일 잔재의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표현하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민족 정기 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없애야 할 대표적인 일제강점기의 잔재로는 색깔론을 꼽았습니다. 일제가 독립군을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하며 생긴 빨갱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정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3.1운동 100주년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북미회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예,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가 무산된 걸 놓고 북한과 미국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일부 제재만 풀어달라고 요구한 거다. 또 최선희 부상은 영변 핵단지를 통째로 폐기하겠다는 제안은 천재 이루의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주장을 반박한 거죠.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분명히 요구했으며 영변 핵시설도 무엇을 내놓을지 준비가 됐는지 분명치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먼저 심야에 이뤄진 북한의 기자회견 소식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그러자 협상 결렬 이후 10시간가량 침묵하던 북한이 오늘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제재를 모두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부분 해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기한 것입니다.
플라토늄과 우라늄 등 모든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민생 관련 제재 일부만 풀어달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외무상은 회담이 결렬된 건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그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영구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아예 문서화하겠다는 뜻도 전했지만 이 역시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더 이상의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북측은 합의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북한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한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회견에 나설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취재진들이 불이 나게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 대신 이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함께했던 최선희 부상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협상에 의욕을 잃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멜리아 호텔에서 철수했던 여러 나라 취재진들이 자정이 지나 다시 모였습니다. 북한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하지만 호텔로 들어가는 길목은 이미 막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호텔 안에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제2차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 외무상의 발언이 이어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질문 안 받으시나요? 질문은 안 받으시나요?
당초 질문을 받지 않겠다던 북측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m going to restrain the questions regarding the current summit.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하며 미국 측을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측이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이 앞으로의 이런 점이 그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두고 북미 간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이곳 하노이를 떠나 동당역에서 열차를 타고 이번 일정을 마칩니다. 하노이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이런 이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반나절 만에 또 즉각 재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도 무엇을 내놓겠다는 준비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의 상응 조치로 무엇을 얼만큼 내놓으려고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here were still not complete clarity with respect to the full scope of what it is they were prepared to offer.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직접 타깃으로 한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비핵화 실행 조치로 영변 핵시설 일부의 폐쇄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이용호 외무상의 영변 핵시설 전체에 대한 완전한 영구적 폐기 발언과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의 범위를 둘러싸고 일부냐 전체냐의 간극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With time, it'll be bridged, I think, at a certain point, but there is a gap.
폼페이오 장관은 추후 실무 협상 계획에 대해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과 미국은 이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일부다, 아니 전체다, 뭐 이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와 함께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소연 기자, 북한이 이제 해제를 요구했다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 다섯 개만 해제를 요구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다섯 개가 뭡니까?
네, 이용호 외무상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그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그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2270호부터 그리고 2397호까지 모두 다섯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다섯 개, 최선희 부상 이야기로는 이게 모두 인민생활과 직결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제재인 건 맞습니까?
네, 최선희 부상이 직접 언급한 그 2270호부터 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틀어막는 조치가 포함됐는데요. 이 2371호에는 수산물 수출 금지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2375호에는 의료 임가공 금지, 그리고 2397호에는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캐시, 즉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제재인데 민생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북한이 우선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다섯 개만 북한이 요구한 게 아니라 전면적인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입장과는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 WMD 즉 대량 파괴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제재 틀을 흔들게 되면 전체적인 제재망이 급속도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용 제재와 군수용 제재가 구분도 쉽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해제할 경우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놓고도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예.
미국 측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현재 인류의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북한은 영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모두를 통째로 폐기하겠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 폐기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천재 이루의 기회인데 미국이 놓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결단을 내린 거다. 한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영변 핵시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추가 핵시설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번에는 트럼프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예.
That facility,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영변 핵시설만으로는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북한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일부만을 폐기하겠다고 북한이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영변 전체를 폐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서로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추가로 발견을 했다. 이것도 폐기해야 한다. 이야기했더니 북한이 많이 놀랐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가리키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강선 발전소의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북한이 놀랄 정도였다면 이미 보도된 강선 말고 희천이나 아니면 재산의 시설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이제 추가 협상에서는 이런 시각차를 좁히는 과정이 아주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예, 이처럼 협상에 대한 말들 엇갈리고 있지만 북미 모두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터뷰에서 둘 다 준비가 안 됐었다. 북한의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매체는 새로운 관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결렬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 직후 진행한 폭스 인터뷰에서 우리 둘 다 준비가 다 돼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회담을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라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띕니다.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북한의 상황을 공감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I understand that fully. I really do. I mean, they spent a lot of time building it.
그러면서 다시 만날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I like him. Get along great. We'll see what happens.
북한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중앙 매체를 통해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토론이 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틀 연속 회담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활짝 웃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은 아예 빠졌습니다. 북미 양측이 회담 결렬에 대한 진실 공방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미국과의 협상 어떤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 남아서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 환영 만찬에 참석할 걸로 보이는데요. 만찬이 열릴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이제 조금 있으면 만찬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의 행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쯤 사이카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요. 이곳 인근 도로는 100m 지점까지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만찬은 베트남 주석이 주최를 하고요.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등 이번에 김 위원장을 수행한 수행단 대부분이 참석을 합니다.
예, 박현주 기자, 지금 뒤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탄 차량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마침 저희가 중계하는 시간에 만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쯤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보단 조금 빠르게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차가 먼저 이곳 국제 컨벤션 센터로 들어왔고요. 이어서 사이카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김 위원장이 탄 벤츠도 지금 이 만찬장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일정 한번 좀 볼까요? 만찬에 앞서서 이제 베트남 주석과 양자회담이 있었죠. 어제 회담이 종료된 이후에 첫 공개 일정이 있었는데 김 위원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20분쯤 호텔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회담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지 약 26시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일단 김 위원장은 곧바로 차를 타고 6분 거리에 있는 주석궁으로 이동을 해서 베트남 주석과 양자회담을 1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다소 굳은 표정이었지만 가끔씩 웃음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환영 나온 어린이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거나 또 함께 간 북측 인사들을 직접 소개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이번 북베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찾은 지 55년 만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또 가장 궁금할 것 같기는 한데 김 위원장이 어제 회담에 대해서 혹시 직접 언급을 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회담이 끝난 뒤에 김 위원장의 첫 공식 외부 일정이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제 회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모두가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담에 대해서는 그 어제 회담을 주최한 베트남 정부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담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서 이용호 외무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밝힌 만큼 김 위원장 본인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였는데요.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중회회담 기간에 베트남 정부들이 우리 활동을 위해서 우리 편의를 위해서 진심성의로 모든 것을 다해서 보장해 주는 데를 정말 감사하게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뭐 박현주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많이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만찬을 맞으면 오늘이 마지막 밤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로 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곧장 숙소로 돌아가게 됩니까?
예, 곧바로 숙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일정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 취재진이 이곳 만찬장인 국제 컨벤션 센터와 또 숙소인 멜리아 호텔 입구 입구를 그 나눠서 지키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갑작스럽게 밤중에 시내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협상이 결렬된 만큼 아무래도 그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예. 여러 경제 현장을 시찰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어찌 될지는 뭐 내일까지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내일 평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열차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올 때는 곧장 왔는데 돌아갈 때는 중국, 뭐 베이징 같은 곳을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곳 하노이에 온 것과 같은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도심에서 북중 접경 지역인 동당역까지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곧바로 특별열차로 갈아타는 건데요. 하지만 평양으로 곧바로 돌아갈지 아니면 베이징에 들러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지 혹은 광저우 등 경제 시찰지를 찾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만약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돌아간다면 이번 북미 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또 향후 협상 대비책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노이 현지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달라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한미 정상회담 등 전반적인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이서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어떤 중재를 하겠다, 중재자가 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죠.
네, 3.1절 경축사를 통해 북미가 반드시 합의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축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를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제 통화를 했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 측과도 소통을 하겠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보고 그 내용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이 베트남 일정을 끝내고 북한에 돌아갈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서두르진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의 소통 방식이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겠습니까?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지난해 5월 2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비공개로 두 정상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서훈 국정원장 등 특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남북 한라인은 도청 우려 때문에 북한이 활용하지 않고 있고 개성공동연락사무소도 내밀항 소통 창구로는 활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자, 회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한 부분이긴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청와대도 현재로서는 서울 답방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답방 때 남북 경협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이 북미 협의가 결렬되면서 이 논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김 위원장 답방은 한동안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자, 한미정상도 직접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언제쯤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3월 말 4월 초 김 위원장 답방을 한 뒤 5월 초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게 그동안 청와대가 계획했던 시간표였는데요. 5월 초보다는 한미정상회담 날짜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한미는 매년 해오던 시뮬레이션 연합훈련 키 리졸브의 명칭을 올해 19-1 연습으로 바꿔 오는 4일 시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무산됐지만 이와 관계없이 기존 계획대로 일정을 2주에서 1주로 줄이고 방어 위주의 훈련을 하고 이름을 바꿔 진행하는 등 축소 기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3.1운동의 항일 정신을 이어받아 독립운동가들은 낯선 땅 중국에 임시정부를 세워 대륙을 누비며 독립의 열망을 펼쳤습니다. 중국 곳곳엔 그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엔 옷이 다 젖는 한이 있어도 일제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던 단재 신채호 선생, 그리고 미국의회 시찰단을 찾아가 독립의 염원을 전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잊혀진 우리 독립의 루트를 신경진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베이징 쇼핑가 왕푸징 북쪽 1.5km 중창우퉁 28호는 베이징 독립운동 루트의 한복판입니다.
시인 이륙사가 모진 고문으로 숨진 옛 일본 헌병대 감옥터입니다.
육사는 여기서 유고시 광야를 남긴 채 독립운동의 핵심 비밀을 지키다 숨져갔습니다. 삼각산이 춤추고 한강물이 용소 숨치는 그날을 꿈꿨던 시인 시문의 유적도 베이징에 남아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겨울 그날이 오면의 시인 시문은 이 골목에 머물며 망국의 한을 노래했습니다.
입술을 꼭꼭 깨물고 이 한밤을 세우면 집에서 편지 나올까? 돈이 나올까?
시문의 시 고루의 삼경이 노래한 나라 잃은 독립지사의 심경입니다. 베이징은 임시정부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 안창호 선생이 방문했던 옛 육구 호텔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지시로 이곳을 방문하고 있던 미 하원 시찰단을 만나 한국 독립을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하원 의원들이랑 같이 조선의 독립에 대한 그런 논의를 했던 곳이죠. 이 회담은 사실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교민과 전문가 등이 손수 제작한 베이징 독립운동 루트 지도에는 단지의 신채호 유적 31곳을 비롯해 253명의 흔적 95곳이 담겼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지입니다.
3.1운동을 되돌아보는 오늘 독도를 다시 보자는 움직임도 함께 있습니다. 일본에게 가장 먼저 빼앗긴 우리 땅 독도. 일본은 식민지배가 끝난 뒤에도 노골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일본이 만든 옛 지도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거리선이 없다 그러면은 그쪽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 않거나 가는 길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한 역사들이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정확히 배우려는 노력이 우리 스스로가 있어야 돼요.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동포들이 다니는 일본 학교의 학생들을 도와달라는 말을 남겼죠. 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아흔이 넘은 또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올해로 92을 맞은 길원옥 할머니의 일본 방문길은 준비부터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게 불편할 건데 어떡하냐?
어디고 사서 먹는 거 왔지 짐승 먹는 거 주려고.
주변에서 걱정을 하지만 농담으로 넘깁니다. 길할머니가 일본의 조선학교 아이들을 돕겠다고 나선 건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지켜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할머니 글씨예요, 이거. 그리고 보라색은 원래 김복동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옷인데 여기에 길원옥과 김복동이 두 개가 합해진 거야.
학교에 대한 지원은 10년 전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끊길 때 길할머니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아 빈자리를 고 김복동 할머니가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길할머니가 나선 겁니다. 할머니가 찾아간 오사카 조선학교에선 학생들이 공연으로 반겼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대신 이제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힘내주세요. 작은 옷에도 노래 한마디 할까요?
위안부 피해자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활동가로 수십 년을 살아온 할머니는 이제 제1동포의 아픔을 보듬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다가 해방이 된 뒤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모여서 살던 마을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우토로 마을인데요. 한때 쫓겨날 위기도 있었지만 여러 도움으로 간신히 함께 살 공간은 지켜냈는데 대신 마을의 옛 모습은 3년 뒤면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철거 작업이 한창인 이 마을에 조보경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일본 교토의 우지시 우토로 51번지. 1941년 일본군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해방된 뒤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해가 먹을 게 있나? 저 들여가서 나물 해가 먹는 거, 그런 거를 뚫어가서 먹고 그래 살았습니다.
살던 집은 비만 오면 잠겼고
원래 높이가 여기였고요. 이런 언덕을 캐고 깎아서
1980년대까지 수도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1987년 마을 부지가 팔리면서 주민들은 강제로 퇴거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한국 정부가 나서 부지의 3분의 1을 사들여 살던 곳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땅은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마을 흔적들도 하나둘 철거되고 있습니다.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던 조선인들의 합숙소 한바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역시 터를 지키고 있는데요. 2022년이 되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오사카 조선고등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이곳에서 역사 실습 수업을 받습니다.
제일 조선인으로서 반드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루트라고 할까.
한국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만큼 내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셨던 분들이 잊고 살았구나.
일본인에게도 몰랐던 역사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학교とか 날아와なかったこと 있다 人々の 역사를 우토로에 처음에 知って それは私にとって
사라져가는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오는 2021년엔 기념관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토로는 제일 동포들의 고향.
과거와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 곳이라고. 우토로는 잊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울산에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인데요. 지난해 설치했다가 바로 철거됐던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도 오늘 노동자상을 다시 세우려 했지만 경찰과 대치 끝에 끝내 무산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곡괭이를 두 손으로 움켜쥔 청년. 몸은 깡마른 노인의 모습입니다. 비좁은 틈에 몸을 구겨넣고 땅을 파내려 갑니다. 오늘 울산 대공원 동문에 건립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입니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에 대한 피해자의 분노와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을 표현했습니다. 2016년 일본 단바광산을 시작으로 국내에선 2년 전 서울 용산역과 인천, 제주, 창원, 부산에 이어 여섯 번째입니다.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억하고.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도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서 노동자상 재설치를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 때 이미 자리를 잡은 소녀상 옆에 설치했지만 부산 동구청에 의해 철거된 노동자상입니다. 하지만 소녀상 쪽으로 가려는 행진 대열이 경찰에 막혀 결국 100여 미터 떨어진 공원에 임시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1시간 정도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열어야 노동자상이 소녀상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편 NHK와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서도 현장에 나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교육부가 자체 집계한 결과 다음 주 월요일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은 164곳에 그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2,200곳 정도 된다는 한유총 공원과는 큰 차이가 나는데요. 교육부가 내일 이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실제로 문을 열지 안 열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저희 회원사 가운데 60% 정도 참여했는 거로.
그러나 교육부는 오늘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164곳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밤새 일일이 확인을 해봤는데 한유총 지도부 입장에 따른다는 곳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한유총은 교육부 집계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만 해도 24개 지역 중에서 21개 지역이 참석하고 사실은 네. 다닐 때 보면 알겠죠.
문을 닫는다는 유치원 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자 교육부는 내일 전국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5일까지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문 닫는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일요일부터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에 낀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문을 열지 닫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알려지더라도 일방적 통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9시 52분에 통보해라.
답답한 학부모들이 지하철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긴급 돌봄 역시 주변 초등학교나 국공립 유치원에 임시로 떠맡기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난동을 부린 한국인 승객 때문에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옆자리 어린아이 팔을 붙잡고 고함을 치고 막무가내라 출발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 승객은 공항에 도착한 뒤 바로 FBI에 체포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 승객이 술에 취해 의자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립니다. 승무원이 경고하지만 이 남성은 멈추지 않고 고함을 칩니다. 옆자리에 있는 아이의 팔을 잡자 다른 승객들이 말립니다. 어제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하와이안 항공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난동이 계속되자 기장은 결국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하와이 공항에 도착한 뒤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원래보다 9시간 뒤에 출발해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선 엔진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대책위를 투입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380여 명은 원래보다 16시간 늦어진 현지 시간 오후 3시 30분에야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를 낸 선박은 도선사도 없이 출항했고 해경도 교신의 허점을 드러내며 관제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안대교에 대한 구조진단이 한창인데 교통대란도 시작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사고를 낸 시그랜드호는 이곳 용호만 부두에 어젯밤 강제 입항했습니다. 추돌로 지름 3m 크기의 구멍이 난 광안대교 하판에선 전문가들의 구조진단이 한창입니다.
해경은 화물선 시그랜드호의 러시아인 선장 43살 A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6%,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사고 이후 술을 마셨고 조타기는 술을 마시지 않은 조타수가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잡한 수로를 도선사 없이 운항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사고 나겠다 하는 그런 걸 몇 번 직감했어요. 배는 크고 부두는 적고.
해경은 관제에 실패했습니다. 사고 직전 시그랜드호와 여러 차례 교신했지만 정작 사고가 난 건 몰랐습니다.
모니터 자체에 점으로 나타납니다. VTS에서 그걸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후진하라고 호출했습니다. 부산시의 교량 CCTV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교통과 기상만 점검할 뿐 외부 충격물에 대한 대응체계는 없었습니다.
접근하고 있는 위험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방송 시스템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하판에 대한 구조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구간의 통행이 차단됐고 진단 결과에 따라 통제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 통행량이 12만 대나 돼 이미 동부상권 곳곳에선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 송파구 의회에서 의사 진행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다 급기야 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의사봉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지웅 기자입니다.
단상에서 여야 구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구의원이 다른 의원이 갖고 있는 문서를 낚아채려 합니다. 상대방의 손에 가로막힙니다. 그러자 의사봉을 꺼내들더니 상대방에게 휘두릅니다. 보다 못한 동료 의원이 말립니다.
깡패구나.
의사봉을 든 사람은 자유한국당 이배철 구의원, 상대방은 더불어민주당 김장환 구의원입니다. 이날 다툼은 상임위원 한 명의 소속을 바꾸는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게 한국당 측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건 이후 김 의원은 이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때리는 신용만 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먼저 고성을 질러서 한국당 의원들을 격분시켰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우리 외교의 역할이 더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사강대사의 인사가 임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중대사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일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퇴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중대사는 지난 1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임 이후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주중대사로 검토하는 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한중 간 교역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전 실장은 최근 고려대에서 열린 정년 퇴임식에서 현실 정치에 정치인으로서 참여하는 건 과거에도 관심이 없고 지금도 없다며 이 사회를 보다 낮게 만들겠다는 제 개인적인 열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수훈 주일대사 후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남전 차장은 주 일본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고 헝가리와 스웨덴에서 대사를 지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교체된 이상철 전 안보실 1차장과 남전 차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에서 계속 크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표부 대사에 보영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과 또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이 조만간 또 청문회에 설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와 관련한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베트남을 떠나 워싱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손만 흔들고는 백악관으로 향합니다. 미국 CNN은 각종 의혹들이 북미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에게 기밀정보 취급 권한을 주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해당 명령을 받았다는 내부 메모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코언을 오는 6일쯤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에 이어 이번엔 정보위원회가 비공개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고지기격인 트럼프 재단 최고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를 청문회에 세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재단 자금의 불법 운용 여부를 따지겠다는 압박입니다.
The bottom signature, I believe, is Alan Weisselberg's. Mr. Weisselberg, for sure, about the entire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prior to the election.
뮬러 특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전방위 폭로와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을 사고 판 건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늘었는데요. 집값이 더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집을 사기보단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같이 떨어졌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세 급매물만 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매매와 달리 전월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0.3% 늘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 건 앞으로 집값이 더 내릴 거라고 보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84로 전달보다 7포인트 급감했습니다. 몇 년 새 수억 원이 오른 서울 집값을 감안하면 최근 호가가 약간 내려갔어도 여전히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에서 전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걸로 봅니다. 만 가구 가까운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새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가격을 낮춘 전세 매물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인터넷에서 100억 원짜리 수표 사진을 인쇄해서 자동차 수리비로 낸 60대가 붙잡혔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 쓰던 프린터로 인쇄한 건데 얼핏 봐선 구분이 어려운 데다 수표를 반쯤 가려내서 정비소 주인이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범행 과정을 재현합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기 앞 수표를 검색합니다. 곧이어 프린터에서 100억 원이 적힌 가짜 수표가 출력됩니다.
컴퓨터 그래 치면은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잘랐는 그래요.
주 씨는 이렇게 인쇄한 가짜 수표를 자신의 수입차 수리비로 내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주 씨는 100억 원짜리 가짜 수표를 A4 종이에 인쇄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수표처럼 보이도록 절반을 가린 뒤 정비소 주인을 속였는데요. 수리비 800만 원을 내기 전 시운전을 해보겠다며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파일의 일부를 통장으로 가려서 앞부분만 보이게 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수표인 줄 알았죠.
경찰은 주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는 비슷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표 확인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어젯밤 경남 밀양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아들은 원래 무사히 대피했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구하러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차량이 강에 빠지자 그대로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부산 맥도강에 에쿠스 승용차가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한 끝에 근처에 사는 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08%로 조사됐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추정치를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런던에서 뛰는 프리미어리그 팀을 대상으로 최고 선수를 뽑는 이번 시상식에서 손흥민은 팀 동료 케인과 아스널 오바메양, 첼시의 아자르 등 경쟁자들을 따돌렸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손흥민이 태극기를 펼쳐든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탈리아 거장 카라바조의 작품인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가 복원 작업을 거쳐 영국 런던의 콜나게 갤러리에서 공개됐습니다. 1600년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그림은 지난 2014년 프랑스의 한 주택 다락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가치는 약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지현 기자가 이제 출산휴가에 들어가면서 오늘부터는 주말 비하인드 뉴스를 이성대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프로야구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인데 사진 내용은 어제 북한이 했었던 하노이에서 했었던 기자회견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제일 관심은 북측의 반응 여부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공식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호텔로 달려갔는데 자, 당시에 얼마나 다급했던 상황인지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정장을 잘 차려입은 이 외신 기자. 수소문을 해봤지만 어디 기자인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외신 기자가 상당히 진지하고 정장을 잘 차려입었는데
뭔가를 자, 이제 또 받아 적고 있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밑에를 아하. 보시면 반바지를 입고 맞습니다. 바지를 예. 입을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온 걸로 보입니다.
밤에 갑자기 불렀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일부 기자들은 참석하지 못해서 또 밖에서 대기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이례적인 거는 이제 북한이 현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질의응답도 간단하게 받기도 했고요. 자, 근데 또 궁금한 것은 왜 한밤중에 굳이 이렇게 했을까 기자들을 불러서 회견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거나 비공개 시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놀랐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해왔는데
예.
자,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자, 우리도 대응을 하자 자, 이런 결정을 하고 또 그 입장을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예.
자, 또 하나는 지금 하노이하고 워싱턴 DC하고의 시차가 12시간입니다.
예.
하노이의 자정은 워싱턴 DC의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더 늦기 전에 자, 미국 측에 기사화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타이밍을 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제 보도해 드리기도 했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특히 또 눈에 띄는 거는 최선희 부상이었죠. 국무위원장 동지가 앞으로 북미 거래에 대해서 의혹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어떤 본인의 예측, 예상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언사는 이례적이고 전에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김 위원장의 어떤 기분 상태나 심리 상태를 아랫사람이 대신 공개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자,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최선희 부상의 어떤 개인 판단이 아니라 이 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나온 발언이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회담 결렬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대신 전한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발언 또 하나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대산법에 대해서 좀 그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하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이해하기 힘들어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더 한술 더 뜬 예상인 것 같은데 오늘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최선희 부상이 또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베트남 하노이 시간 오늘 오후에 또 일부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이 좀 계속 달라지는 느낌이다.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언급을 했는데 일종의 어떤 대미 압박 전략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분석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성대 기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양해가 돼 있는 어떤 의사 표현이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태극기가 아니다.
예, 태극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이유는 예, 알겠습니다. 태극기가 거꾸로 돼 있군요.
뭐 바로 맞추시네요. 태극기가 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제가 한번 태극기 준비해보면서 예. 혹시 앵커께서는 태극기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있습니까?
뭐 오늘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니까요. 당연히 3.1운동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 저는 애국심이 많이 떠오르는데 개인적으로 예. 한 설문조사 결과 자, 태극기를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냐라는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쭉 보시면은 역시 저처럼 애국심 제일 많이 나왔고요. 자, 뭐 평화, 감동 이런 게 나왔는데 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탄핵, 보수, 노인 뭐 이런 식의 5%씩 나왔는데 이걸 예. 합치면 애국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가 나오는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영향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부터 이른바 이제 태극기 부대가 점점 미디어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많이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또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또 태극기 부대의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실제로 또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3.1절 같은 경우였었는데 자, 오늘 3.1절인데 태극기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자, 오늘 본 태극기가 3.1절 태극기인지 태극기 부대의 태극기인지 상당히 고민스럽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태극기 부대의 태극기인지 모르겠다
예.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자, 그동안 태극기라는 국가의 상징물을 특정 세력이 전유물화 했다 뭐 이렇게 해왔다는 문제의식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특정 세력들 정작 태극기는 제대로 달았느냐? 보시는 것처럼 또 거꾸로 달았던 이런 예. 거꾸로 달았던 과거의 전례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들이 좀 있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 대신 좀 다른 표현들 뭐 친박 세력, 탄핵 반대 세력 혹은 뭐 이제 극우 세력 뭐 이런 표현을 쓰자는 제안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좀 보시면 이른바 태극기 부대 집회 사진을 보시면 뭐 이스라엘 국기, 성조기, 태극기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뭐 이, 성, 태 부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 뭐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자 마지막 한 걸 태극기 얘기 나왔으니까 일반 국민들 태극기 그리는 거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 인터넷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S자를 그려가지고 눕히면 사괘가 나오고요.
예.
상당히 그 빨강색이 위인지 파랑색이 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빨 앞하라고 외우시면 된다.
예.
빨간색이 위, 파란색이 아래다라고 하면 태극기를 상당히 잘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맞았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한 번씩 그려보면 좋을 것 같군요. 자,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3.1절이었던 오늘 전국은 미세먼지로 뒤덮였는데요. 주말까지도 미세먼지는 물러가지 않을 거란 예보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100년 전 오늘처럼 손에는 태극기를 들었지만 입과 코는 마스크로 가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내걸린 대형 태극기도 뿌연 먼지에 덮였습니다. 3.1절 100주년이자 연휴 첫날이었던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충청 지역이 특히 심해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 올 들어 최악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청정 지역이었던 제주도 역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기준의 두 배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 전국 8개 시도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발생 먼지와 중국에서 넘어온 먼지가 정체된 대기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답답한 대기질 상황은 주말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도 영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방에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예, 오늘 휴일인 관계로 소셜라이브는 하루 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